요즘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서신서가 이제 많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이런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이와 같은 그 서신서가 있지만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옛날에 사역하던 그 여러 도시들,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운데 특별히 2년에서 3년 긴 기간을 에베소에서 두란노라고 한 사람의 그 학교에서 말씀을 이제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소아시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왕성하게 말씀을 전하던 그런 때가 있었고 그때 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 3년 동안 바울이 이제 함께 지내던 그 사람들, 그 성도들 생각이 난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이 성도들 생각하며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중요한 거, 그거를 이들이 좀 알 수 있도록 내가 서신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베소서 1장에서 6장에는 그런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1절, 2절은 바울 서신에 어디에나 나오는 이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화평 이런 것들은 이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은 바울 서신 어디에나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니까 여기 3절부터 그 다음에 14절까지 3절부터 14절까지 이거를 그리스 말로 그냥 한 문장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갖고 그래서 그 단어가 무려 그리스 단어 200개 단어가 그 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3절부터 14절을 읽으시면은 그 은혜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와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성도들 생각할 때 그냥 글이 끊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그 핵심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그 영적인 복.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그와 같은 영적인 복이 하나님께서 그냥 잠정적으로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다보시고 이미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와 같은 상속 재산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 이거를 에베소 성도들이 좀 깨달아 알면은 너무나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13절 가서 보니까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내가 선택됐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아도 무조건 나는 구원받을 수, 이게 아니라 여기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 그걸 들은 뒤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 신뢰하면 그 믿는 거잖아요. 믿은 뒤에, 그 믿은 뒤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뒤에 구원받는 거지 영원전부터 나는 이미 선택이 돼서 내가 하든 안 하든 무조건 구원이 돼,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되고 목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봉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돌돌 만다는 거 이렇게 말아놔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봉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봉인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근데 성령님이 단순히 봉인사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영과 육과 혼 다 구원받습니다. 몸이 구원받아요. 삼위일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 몸은 여전히 옛사람의 이와 같은 행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완전히 구속을 받는 그런 일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되는 그 순간에 그때 이 죄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 예, 그때 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유업의 보증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상속유업이 있는데 이것이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님이 보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 예, 이와 같은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오늘은 바울의 기도, 구원받은 성도의 위치와 복을 알아야 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기도, 오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시면 15절부터 23절 우리 킹제임스 음정역 가지고 있으면 영적 지혜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이제 소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도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찾아보는 가운데 예화나 이런 것들이 위월심 목사님의 이와 같은 그 주석 내용이 좋아서 이걸 참조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제 다시 태어날 때 성경의 모든 걸 다 알진 못하거든요. 복음만 알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걸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이것까지 다 알진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 이거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렇죠?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만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복, 이거를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 아니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 이런 복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는 그 복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복이 어떤 건지 구원 받자마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영적인 복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의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어린이라면 은행 계좌가 있어요. 은행 계좌가 있어서 뭐 인터넷 뱅킹을 하든지 아니면 은행에 가서 통장을 넣고 하든지, 가끔씩 여러분 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여러분 체크하시죠? 저도 가끔씩 체크를 해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니까. 그 보니까 뭐 500만 원이 남아있다. 그러면 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계좌를 열어주시고 그 영적인 계좌 안에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넣어주셨어요. 이미 넣어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계좌가 예, 얼마가 어떤 복이 들어있는지는 모르면은 그러면 그 계좌를 열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알질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랜돌프 허스트라고 하는 1863년에서 1951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이제 신문 재벌이 있습니다. 신문 재벌이 돼서 많은 그런 권력을 휘두르며 미국의 하원 의원이 이제 두 번까지 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니까 골동품을 이제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유명하다는 거 이거 보면은 돈을 들여 갖고 골동품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귀중한 골동품이 있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왔어요. 그래서 아, 저거를 내가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전문기관에서 이제 사람을 해외로 보내갖고 그 골동품을 이제 찾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몇 달이 지나서 허스트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골동품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미 당신이 그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의 그 골동품 리스트 안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오래전에 구입하고 뭐가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유명하다니까 저걸 구매를 해야 되겠는데 하고 사람을 보내서 몇 달 동안 찾아보게 하고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그렇죠 돈을 쓰고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게 내 거다. 그렇죠?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이야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영적인 자산이 있다는 겁니다. 자산. 근데 저를 포함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영적인 자산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옥에서 이제 기억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성도들을 사랑해요. 예수님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영적인 자원 그게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하는 거를 알질 못해요. 조금밖에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큰 건가 하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그들을 대신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15절부터 23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이 이제 옥중서신이다.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에는 1장 15절에서 23절, 나중에 여러분이 가셔서 3장 14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거기 두 번이 나와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한 번 나와 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한 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감옥이야말로 정말 견디기 힘든, 가장 견디기 힘든 움직임의 자유가 없잖아요. 밖으로 나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벗어나고 싶은 장소가 감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에서 아무데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감옥이라는 데 딱 이렇게 한정이 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장소예요. 감옥에 가면 또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어떤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질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특별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내용을 가서 보시면 이 성도들이 영적인 깨달음 그 측면에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더 잘 많이 아는 그 지식면에서 성장을 하고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성품의 변화가 생기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서신서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도들에게 주었는데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거를 성도들이 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없는 거 성도들에게 없는 걸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성도들의 영적인 계좌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는데 이걸 펴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자원이 내게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자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 성도들 위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인 자원의 풍성한 걸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5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하고 그 믿음이 확고하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들 또 믿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에베소 교회에 생겼다. 그 믿음이 충만하고 그렇죠?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린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 근래에 제 처와 함께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또 집에서도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랑침례교회 지금 한 900명, 1000명 정도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정말 먼저 내가 감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제 처도 하고 특히 제 처가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들 다니고 그렇죠 그 교회에다 말 그대로 많은 투자도 하시고 정말 많은 그런 사람들 다 사귀고 있고 뭐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 성도들 간의 그런 모든 모임, 교제, 끈끈한 정 이런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그냥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하고 우리 교회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가까이 계신 분도 계시고 멀리 계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어찌 됐든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뭐 아주 그냥 막 친절하게 막 이런 목사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또 가려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가립니다. 예,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무례하고 그냥 이렇게 좀 이러면은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자유롭게 모든 걸 하는 것 같은데도 우리 교회 안에 엄격한 그런 룰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단정하게 그렇죠 예의 바르게 우리 아이들도 오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죠. 그냥 아이들마다 만나면 인사를 하고 그렇죠? 이러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 조금 까칠한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런데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런 모든 거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나 기쁨이나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와 같은 어떤 칭찬 이런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렇죠? 이 교회에 와서 바이블 빌리버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 다 버리고 그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저와 제 처도 또 우리 교회 집사, 지역 인도자,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모든 그 형제 자매님들이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감사를 드린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가 이거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15년 전에 몇 사람이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예배당까지 짓고 이렇게 시원한 데서 마음대로 이렇게 아이들 뛰놀면서 예배드린다. 이거 상상 못했어요. 한 번도.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이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기적에 일원이 돼서 저와 함께 또 제 처와 함께 같이 교회를 하게 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주신 것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15, 16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 그거 이상의 것이 있다. 그 이상의 것을 여기 17절부터 23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뭐냐? 내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규모의 영적인 자산이 있는데 그 계좌를 이렇게 가서 열어보고 그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늘 가난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풍요하지 못하고 늘 가난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17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영적인 자산의 풍성함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길 원한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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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모르니까.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그런 부요함이 무엇인지 지금 모르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들의 지각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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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을 사용을 해서 풍성한 영적인 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운데 여러분 플래시 하나만 가져다 대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아니 성령님을 받았는데 계시의 영을 또 주나 이렇게 생각하신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두운 상태에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이때 조명이 비치면은 그럼 환하게 드러나면서 아 내게 주어진 영적인 자원이 이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지혜와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 영적인 능력은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게 되면 하실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 가서 보니까 14장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것들 너에게 말하였으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늘 잊어버리잖아요.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적용할 그런 상황이 될 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성령님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고 여기 계시의 영이다 그러니까 또 잘못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통 계시를 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계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revelation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reveal이라는 그런 단어의 명사예요. reveal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밝히 드러나지 않은 거를 밝히 드러내는 거를 그걸 reveal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거를 명사형으로 표현하면 네, 그러면 계시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 원래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지혜와 모든 것을 드러내주시는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직통 계시를 주신다는 게 아니고 감추어진 진리 감추어진 영적인 그런 파워를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그런 영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냐 성경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어둠에 있던 것들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다.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니까 14절에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와서 아무리 지혜와 계시로 뭘 알려주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던 영원히 내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집중을 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집중을 해서 읽게 되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알려주시면 알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일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할 때 정신을 집중해서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그런 영적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18절 가서 보니까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혀주신다. 지각이라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ing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이거 맨날 읽고 그래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구원 받고도 그런데 지각 이 언더스탠딩을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그 전에 깨닫지 못하던 거 한 번 읽을 때 깨닫지 못하는 거 두 번 읽을 때 깨닫게 되고 세 번째 읽을 때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네 번째 읽으면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탐구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자원 이런 걸 보고 내가 그것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그거를 열어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고 더욱이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지정의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지정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정의의 변화는 알고 깨닫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알고 깨닫는 데서 나온다. 그 일을 지정의가 있는 성령 하나님, 그 인격체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그 대언은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자기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하느니라 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눈과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고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런 감추어진 그런 진리를 많이 이제 알게 될 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게 될 때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네 가지를. 첫 번째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시면은 첫 번째 뭐를 아냐?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미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자시구나, 하나님이 심판자시구나, 그냥 그런 정도의 것 같은 지식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면에서 충만하게 되는 그 일, 그 일이 생기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자, 왜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해서 70, 80, 90까지 알고 알아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같이 예,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하나님 아는 지식면에서 더 뛰어난 그런 하루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가서 보니까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 이런 면에서 성장을 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장 16절 바로 위에 가서 보면 성경 기록들을 왜곡하다가 파멸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 기록들을 왜곡하는 거 왜? 지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면 구원받았는데 이단에 빠지거나 구원받았는데 비성경적인 그런 교리에 빠져서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고 더 잘못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 종파에 빠져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속박에 갇혀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가서 보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게 최고의 그런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화, 구원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이 뭐가 있어요? 성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점점 더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비슷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하나님처럼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더 많이 행동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세상 말로 개차반의 그런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보적인 그 지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겨우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생활과 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초보적인 것과 같은 그 지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게 될 때 성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구원받고 성화가 돼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의 단계, 영어로 glorification, 영광을 받는, 몸이 변화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이제 되게 되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변화가 되면. 그러니까 아는 거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아는 거 하고, 성화가 점점 되면서 하나님 아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가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그런 일이 생긴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화가 됐다.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갖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 말고 18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면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거기에서 불러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도록 불러내셨어요. 이 불러낸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 궁극적으로 어떤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있다는 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은 확실한 그런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세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휴고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휴고 받을 수 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죽지 않고 몸이 홀연히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휴고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어떤 소망이 있어요? 부활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과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소망의 확신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휴거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성도들에게 지금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조명의 영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뭐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진 않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과 힘든 일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상속유업을 주신다. 5절 가서 보니까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잖아요. 그렇죠? 그 유산을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14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들은 이후에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봉인이 되고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이와 같은 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아주 길게 이거 지금 쓰고 있어요. 그냥 상속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유업인데 그 상속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상속유업이 풍성한 게 아니라 상속유업의 영광이 지금 풍성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성경을 여러분 가셔서 글로리, 영광이라는 그런 말을 찾아보시면 사람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모든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상속유업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 한두 개가 아니라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한두 개가 아니라 풍성하다. 그 풍성한 거를 너희 성도들이 좀 알기를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속유업의 영광이 풍성하냐.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유업을 주셔도 한두 개만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읽고 하는 가운데 제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상속유업이 있어요.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상속유업, 그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제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휴먼 네이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 근데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여러분 그럼 끝이죠. 뭐가 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금은보석 이런 걸 누리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 뭐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죠, 하나님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 이거를 성도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19장 19절에서 23절이 나옵니다. 19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파워, 여기 나오는 파워는 그리스 말로, 그걸 이제 영어식으로 지금 번역을 하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폭약 아시죠? 이거 커다란 거 이거 폭파하려면은, 그러면 이 건물이고 이런 거 폭파하려면 다이너마이트 설치해서 하면 이게 다 폭삭 주저앉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게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근데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고 그 권능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거를 그거를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삶을 살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고 그럴 때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런 건물 이런 거를 폭삭 주저앉히는 다이너마이트 이런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다 하는 거를 그거를 너희가 알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자예요. 상속 유업의 영광이 너무나 풍성해요. 그런데 이런 걸 즐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석유 재벌로 유명한 록펠러라는 사람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예, 한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근데 록펠러가 병이 들었어요. 돈을 엄청나게 이제 벌었는데 왜 병이 들었냐? 너무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내가 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 돈 때문에 병이 든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병이 들으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데 무슨 좋은 고기니 뭐 좋은 무슨 음식을 먹지 못하고 우유하고 크래커만 먹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예요.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우유하고 과자뿐이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도 누가 와서 날 죽이면 어떻게 하나 해서 저 밖에다가 경비병을 세워놓고 이렇게 자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엄청난 그런 에너지, 엄청난 것 같은 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록펠러에게 이제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록펠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가서 컨설팅을 했더니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될 거다 해서 그거를 다 나눠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먹고 그래서 늙게 나이가 늙도록 장수하며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있고 자원이 있고 뭐 했는데도 힘이 없으니까 사용을 못하잖아요. 과자 먹고 여러분 부스러기 먹고 우유 먹고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아기처럼, 그렇죠? 예,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러한 권능을 주었는데 힘이 없으면은 과자 먹고 우유 먹고 애기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상속유업 이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권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첫째, 인간 자체가 연약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예요. 저도 지금까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연약하구나.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고통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힘이 필요한 거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 모두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세상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파워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냐? 구약 성경 같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파워가 드러나요. 여러분, 무에서 유로 6일 동안에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들어내셔. 엄청난 파워,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또 구약 성경 이스라엘 같으면은 이집트의 속박 가운데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시고 홍해 바다를 갈르셔서 바다 사이를 이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엄청난 권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파워,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파워는 뭐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불러 일으키셔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파워, 그 파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파워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워가 단순히 부활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승천하게 하셔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왕좌에 앉으실 때 그 권능을 발휘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실 때도 그 권능을 발휘하시고 예수님 구름을 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앉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발휘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광력과 통치와 이건 천사들의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셔서 거기 나와 있는 도미니언, 프린시팔리티, 그렇죠? 이런 모든 단어, 파워 이런 거 가서 영어 사전에 가서 보시면 천사들의 등급, 천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위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실 때 이 권능을 발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권능을 행사하셨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또 있어요? 22절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다. 23절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일단 뭐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냐. 하나님이 권능을 발휘하셨어요.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권능을 발휘하시고 예수님 승천해서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이렇게 앉으실 때 그 권능을 발휘하시고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위로 예수님을 올리실 때 예수님을 올리실 때 그때 이 권능을 발휘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고 우린 그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지체, 한 연합체, 한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결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묻히고 그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온 우주공간의 모든 것 위로 높여져서 예수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올라가서 모든 것 위로 올라가서 심지어 천사들까지 다스리고 심판하는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권능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런 권능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시면서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파워를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 지키고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며 그렇죠. 꿋꿋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권능이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권능을 받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성령님의 파워가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그 나약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할 때 한 번에 3천 명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파워, 이런 파워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 이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 침례 교회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이런 파워를 구하고 이런 파워를 깨닫고 이런 파워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자가 강한 존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육신의 피로든 영적인 피로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패턴을 보면 물질적인 것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 6장 33절에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더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질적인 거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이제 오늘 내일 제 막내 딸이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거 기도해요.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기도에 모든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에 모든 게 되면 안 된다. 요즘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목요 모임에서 팀 켈러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 자매 모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셔서 지난주에 올라온 이 자매 모임 요약의 글을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받은 영적인 복을 이해하고 경건한 지식과 통찰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쓴 글을 다 살펴봐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호소한 대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도들을 살펴보면 내가 좀 더 좋은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거나 눈에 불을 켜고 사도 바울을 찾으러 다니는 그 병사들에게서 지켜달라는 건 물론이고 다음 끼니를 책임져 달라는 간구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 제목 리스트에 올려놓고 요청했을 법한 온갖 유익한 조건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얻어야 할 결정적인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런 지식이다.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실제를 강렬하게 감지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좋은 환경이 지나친 자신감과 영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긴한 게 다 있어요. 나한테 필요한 게 다 있어요. 그럼 내가 굳이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여러분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해갖고 모든 게 다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긴한 거, 이거 이런 거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일이 인간에게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있는데 반면에 마음의 조명, 지각의 조명, 그렇죠? 하나님 안에 지식의 눈이 이렇게 열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좌절과 낙담을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는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모든 게 가득 차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삶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기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다.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 기쁘게 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